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날인데요. 시간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달려 계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금요일을 지키면서 이 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건강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끼 금식하신 분은 5,000원, 두끼 금식한 분은 또 10,000원, 그리고 세끼 금식한 분은 15,000원. 금식 헌금을 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고성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어디를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힘을 더 얹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이 극동방송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극동방송, 강원도의 극동방송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전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거기를 지원하면 더 복음을 위해서 더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 헌금 해주시면 그거를 전액 다 우리 극동방송 이렇게 다시 복구하는 일에 또 지원을 해서 그래서 정말 그땅 위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는 또 전파되는 그런 귀한 역할의 통로로 쓰여지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함께 금식해 주시고 그 금식한 금액 적지만 함께 내주시면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여지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급적이면 침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침묵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나마나한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꼭 해야 되는 말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하나마나한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이 시간 동안에는 침묵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요 기간 동안에 침묵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영적 훈련의 시간들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롱과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비난, 조롱, 희롱. 아마 이런 것들을 남들로부터 받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군가에게 희롱을 당한다.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한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한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참 사드 배치로 시끄러울 때, 이 중국의 대표적인 선전 매체인 환구일보에서 한국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거 아니냐?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의 다툼 속에서 개구리 밥이 될 것이다. 한국은 넘쳐나는 절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좀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도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독 우리 국민의 정서 속에도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마음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요. 인터넷의 댓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도 막말을 하지요. 너무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나라별로 이 악플과 선플에 대한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악플, 이 나쁜 말들,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댓글을 다는 것을 악플이라고 하고요. 선플은 선하고 좋은 이야기들, 격려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하는 그 댓글을 다는 것을 선플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은 악플은 4라고 한다면 선플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악플을 달면 그 중에 1명은 선플을 단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봐도 굉장히 악플을 다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일본은 악플은 1이라고 한다면 선플은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남의 말을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죠. 오히려 좋은 일들, 격려할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네덜란드는 이렇습니다. 네덜란드는 더 놀라운데요. 이 악플은 1이라고 한다면 선플은 9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율, 비율적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하게 이야기하는 이 분위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비율적으로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비난과 조롱과 희롱의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할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뻔히 내가 들어도, 내가 조롱을 당해도, 내가 희롱을 당해도 기분이 나쁜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너무 쉽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나는 너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일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우월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또 비난을 통해서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영생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감이잖아요. 지금도 구하면 들어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 그것이 우리의 우월감이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우월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그러지 못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십자가는 조롱으로 시작해서 조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간단히 보아도요,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또 역시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욕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조롱해 합니다.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달린 두 강도 역시 조롱하지요.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실 희롱과 조롱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정신적 또 영적 또 이 심리적 고통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힌다든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을 들게 하고 또 그의 무릎 앞에 꿇는다든가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보다는 심리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더한 거지요. 수치심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려 화나게 하고 그 감정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이 상황이 되면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수치심을 갖게 하고 부끄러움을 갖게 하고 얼굴을 갈대로 계속 칠 때 뭔가 행동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화를 낸다든가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화를 낸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희롱과 조롱은 여러분 언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희롱과 조롱은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할까요? 약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셨다,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셨다. 심지어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쫄개들, 그 쫄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정도까지, 예수님을 비웃을 정도까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앞에서 비웃으며 그렇게 조롱할 때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때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희롱과 조롱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어쩌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본의 아니게 수많은 조롱과 희롱과 비난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그들에게 내가 뭘 잘못한 게 딱히 없는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대로 상하는 행동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조롱받으시고 죽임 당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일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응하기 위함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일들임을 알고 있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이렇게 조롱받는 상황이 되면 기분 나쁩니다. 화가 나고요.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조롱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하셨던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주님이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의 18장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붙들고 견뎌낼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요,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영혼을 맡기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희롱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기도, 영혼을 맡기는 기도. 나를 너무도 모질게 하고 너무도 아프게 하는 그 대상을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하는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용서하는 기도, 그 영혼을 맡기는 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모든 고민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찾아가게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 그 고난과 그 조롱과 희롱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롱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용서하는 기도,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 짓지 않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또 견디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누군가에게 희롱을 당했다고 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없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의미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은 용서하는 기도. 저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정리하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승리자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또 예수님도 역시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승리자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 승리자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용서를 또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기도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조롱과 비난, 모욕과 희롱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조롱이 뭐냐면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너가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너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조롱과 이런 희롱을 당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그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예 기도도 안 했으면 완전히 망가져 있을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기도하셨기에 그 정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럴수록 조롱이 더 있을수록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의 관대함으로, 승리를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세요.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대상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나를 희롱하는 그 대상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심적으로는 미움이 있지만,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영혼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아무리 포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아무리 죄가 가득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으로, 우리가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온통 조롱이 가득한 가운데 주님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십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본인조차도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그 순간에 그럼에도 주님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강도처럼 어떤 극악한 죄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낙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의 품이 있는 그 낙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너머에 함께 들어갈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롱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조롱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롱함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희롱과 조롱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어떤 희롱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역할을 의심치 않으시고 그 일을 여전히 묵묵히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희롱과 조롱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자기 일을 다 해주실 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조롱에도, 어떤 비난에도, 어떤 희롱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을 바라보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니 뭐니 해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허구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요 진리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유는 비난, 조롱, 희롱입니까? 그렇다면 견뎌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롱과 조롱의 십자가는 비록 고통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곳이며 그것은 기도하게 하는 곳이며 그것은 사명에 더 집중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역시 주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